인생은 선물이며 도전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식의 질문은 무의미하다. 만약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셈한다면 인생은 결국 살 만한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인생의 뜻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구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직접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오프닝을 해주셨네요.
그래요.
예,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함께할 수 있다.
네.
자. 그럼 정말 우리 인생은 계산서가 있는 건 아니죠?
계산서 들이대면 네. 남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럴까?
우리에게 자, 확실한 네. 미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대차 대조표를 짜봤자 무의미하죠. 네. 생 자체가 사라진 다음에
네.
인생에 남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자,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편하신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예술공장 쇼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나탈리 콜 L.O.V.E.
지난주 우리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남자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같습니다. 괴테 역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에리 프롬 역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이번 주에 5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은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다 그러길래 에리 프롬이 직접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알고 아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작고하신 지 네.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네. 30년 좀 지났는데 네. 그 영혼이 여기 아마 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에리 프롬의 영혼과 함께하실 분들도 계시네요. 청취자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직접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미영님부터.
네, 항상 자리하고 있는 박미영입니다.
옆에.
예, 안녕하세요. 이 고전읽기의 왕팬 예, 정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재엽님을 네. 오랜만에 자리해 네. 주셨죠.
아, 그동안 라디오에서만 계속 뵙고요.
예.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예. 예, 또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 참여하고 싶지만 예, 또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야 예. 되는 예, 그런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 고정된 멘트. 사실 정재영님이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예. 마이크에 직접 대고 말씀하실 때는 저렇게 얌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면을 좀 벗을 수 있는 게 네. 사실 고전읽기인데
오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죠,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는 진짜.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아까는 러브테크닉.
아. 아니에요. 이거 원래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있죠.
예, 네, 뭐였죠?
그 제목이 네. 러브 테크닉은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누구를, 네. 누구를, 자, 저 여자를 내 여인으로 만들겠노라. 네. 뭐 이러고 그 기술을 읽히기 위해서 이 책을 봤다 그러면 아마 실망할 거다.
그렇죠.
아, 이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거, 그게 예. 아니고.
이게 원 제목이 뭐죠, 선생님?
The Art of Loving이죠.
예.
The Art of Loving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사랑의 기술은 맞는데
네.
테크닉은 아니고
그렇죠.
사랑이 아마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 사랑학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우리가 네. 향연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선수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바로 에리 프롬인데
네.
사랑학의 아주 그 이 대가죠.
이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사랑의 기술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
1956년에 나왔으니까
네.
50년이 조금 지났죠.
예, 한 60여 년 됐는데 가을에 1956년 가을에 처음 발행이 됐대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해서 좋았을 것이고 이제 시간이 60여 년이 딱 흐르고 나서도 왜 사람들이 찾을까요? 요 안에서 그 정재엽 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아무 그 오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라고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네. 사실은 뭐 2500년 책도 전에 책도 아직도 익히고 있는데 네. 겨우 60년 전 책 가지고 뭐 이건 이제 틀림없이 고전이기 때문에 네. 인간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실한 작가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네.
읽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에리 프롬의 마지막 조수로 오늘 에리 프롬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너 퐁크, 2번 라인홀트 메스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에리 프롬의 마지막 조수로 일을 하면서 에리 프롬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라이너 퐁크, 2번 라인홀트 메스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드립니다. 사랑의 기술이 이게 읽어보니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쭉쭉쭉 읽어내려가는 그러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좀 해야 되지만
예.
짧아요. 아주, 아주 얇은 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리 프롬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쭉 읽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에리 프롬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 조수, 이건 오늘의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에리 프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1900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에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프탈리 프롬은 30세였다. 그의 직업은 대부분의 선조들과는 달리 유대 신학자가 아니라 딸기 와인 상인이었다. 소심하고 핵가족에 매우 속박된 편이었던 그는 직업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렸고 아들이 탈무드학자의 계보를 읽는데 모든 희망을 걸었다. 에리에 대한 사랑은 12세 살 난 에리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아주 많을 정도의 다양한 애정과 겨울에는 에리가 밖에 나갔다가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잦는 등의 불안한 배려가 혼합된 매우 양가적인 이상화의 모습이었다. 이 수제 대학생이 불과 22의 나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시험을 치렀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 자살할 거라 확신했다. 프롬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던 당시 24살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신앙심이 덜한 집안 출신이었고 재미있고 부침성 있으며 가족 내에서 실권을 쥔 여자로 통했다. 그녀는 유일한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어떤 성질이었는지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진이 두 장 있다. 사진 한 장은 어머니와 아들이 호숫가 공원에서 찍은 것이다.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10살 정도 된 프롬의 어깨를 잡고 품에 꼭 껴안고 있다. 그러면서 왼팔을 엉덩이에 대고 의기양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휘어잡고 집착하는 모성애가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랑은 특히나 독자인 아들이 어머니한테서 벗어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다른 사진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얼마나 감탄하는지 보여준다. 그 사진에서 에리히는 17 정도 되었고 아버지만큼 키가 크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도 당시 시민 계급 남자의 상징이었던 산책용 지팡이와 모자를 손에 들고 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아들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머니가 서 있다. 그녀는 오른팔로 아들의 팔짱을 끼고 기대로 충만한 시선으로 감탄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프롬 자신이 나중에 고백했듯이 어머니는 그가 위대한 예술가이자 학자, 말하자면 제2의 파데레프스키가 되기를 바랐다. 파데레프스키는 당시 존경받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겸 폴란드 정치가였고 1919년에는 잠깐 동안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과도한 이상화는 처음에는 굉장한 자신감과 강한 자의식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다고도 말하는 3, 40대 때의 프롬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어머니의 자아도취적 사랑이 갖는 이러한 국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평가 절상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탄하는 주변 사람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자율적이면서 타인과는 무관한 자기 가치 체험이 아니다. 실제로 프롬은 그를 이상화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모성애를 벗어던지려고 오랫동안 투쟁해야 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은 에리 프롬의 조수가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에리 프롬의 조수라고 하면 이 사람도 정신분석학자?
동정업정이죠. 아, 그래서 이제 네. 자기 스승에 예. 대한 거를
심리학적으로?
우리 하나의 이제 정신분석, 에리 프롬 자체에 대한 정신분석의 한 부분을 얼핏 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예.
에리 프롬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사진 속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에리 프롬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뭔가 예.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조짐을 보이죠. 사실은 이제 에리 프롬의 아버지는 지금 이제 읽은 대로
네.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었고 자기 자신한테 자존감을 갖기보다는 아들이 존경받는 학자 라피죠가 되기를 이제 바랬던 소심한 인물이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에리 프롬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줬던 거는 이제 어머니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이 수제인 에리 프롬한테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 에리 프롬이 어떤 그 이 삶의 궤적을 그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이제 보게 될 텐데
아, 예, 예.
이 사랑의 기술이 에리 프롬이 19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괴테보다 거의 150년이 지난 다음에
네.
똑같은 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났는데 물론 유태계의 이제 독일인이죠. 근데 자라서 1956년에 이 사랑의 기술을 쓰게 되니까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쓴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책들을 베껴서 이리저리 편집하고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예.
이 속에 자신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실의 진실한 작가가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기술 속에 나오는 그 주장을 하기까지 에리 프롬은 상당히 많은 사랑의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슬슬 풀어가기로
하죠.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첫 번째 낭독에서 정말 이 에리 프롬의 엄마가 이 아들을 놓지 않으려는 이 모성애를 에리 프롬의 조수가 막 이렇게 분석학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뭐 엉덩이에 대고 뭐 의기양양한 포즈를 하고 있다. 엄마가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에리 프롬이 너무 집착하는 엄마 곁에서 태어나게 되면 마마보이 같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마마보이가 됐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지만 이 어머니의 집착으로부터 네. 벗어나는 데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이
걸리고 했구나. 예.
그리고 그 여성 편력들을 들여다볼 때도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를 볼 만큼 이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게 이 삶에
파고들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고전읽기 하면서 예. 궁금한 게 많아졌어.
많아졌죠. 선생님 관심이 있어야 궁금하지. 관심이 있어야지 물어보지.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럼 궁금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에리 프롬이 사랑을 그럼 이렇게 사랑의 기술책을 썼으면 이 사람은 사랑을 잘 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네. 이 사랑의 기술 속에 나오는 그 훌륭한 주장을 하기까지
예.
그 주장이 남의 거를 베껴온 게 아닐 만큼 처절하게 그 사랑 속에서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이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많은 상실과 상처를 이제 삶 속에서 갖게 되죠.
그렇구나. 좀 아팠구나.
아니요.
자, 이것도 에리 프롬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운철님 낭독으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카렌 허니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롬은 동갑인 헤니 구어란트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발터 베냐민과 함께 나치스를 피해 프랑스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스페인 국경에서 베냐민의 자살 사건을 겪었다. 프롬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진기자 구어란트와 1944년에 결혼했다. 마침내 프롬이 일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1947년 버몬트의 베닝턴에 집을 지었다. 두 사람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자마자 헨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져 누웠다. 처음에는 납중독으로 추측되었고 얼마 후에는 극심한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프롬은 헨리를 돌보고 혼자 두지 않으려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헨리에 대한 사랑으로 1950년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곳 기후가 통증을 완화해 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프롬은 멕시코 시티에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했다. 1951년 프롬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과 양성 교육을 시작했고 대학에서 정교수직을 얻었다. 하지만 헨리의 병은 미국에서의 강의와 강연 요청에 응하려던 계획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혼자 놔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뭐든지 다 했고 생활 전부를 그녀를 보살피는 데 맞췄다. 그런데도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1952년 6월 헨리는 끝내 욕실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프롬은 사랑을 찾으려는 시도를 끝냈다. 실패와 무력감, 고독만을 느낄 뿐이었다. 당시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던 정신분석과 후보생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프롬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다. 감탄하는 모성애에 정의되었던 자아생에서 탈피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다. 헨리의 죽음은 프롬에게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몇 달 후, 프롬은 새로운 사람을 사귈 용기를 되찾았다. 처음으로 미국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엘라베마 출신의 애니스 프리만이었다. 애니스는 남편을 3명이나 잃은 미망인이었다. 마지막 남편과는 인도에서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 여성은 프롬이 그때까지 사귀었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아주 매력적이고 육감적이었고 직업적 양아망은 없었어도 동등한 대화 상대였다. 프롬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 1953년 12월에 결혼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멕시코로 이주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케른 아바카에 집을 짓고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다. 그녀는 그가 몇 달씩 미국에 출장 갈 때 따라갔고 미국 정치 및 군비 축소 운동, 평화 운동과 관련된 그의 활동을 지지했다. 사랑의 기술은 1956년에 출판되었다. 프롬은 저서 건전한 사회를 끝낸 후 1955년 말에서 1956년 초까지 이 책을 집필했다.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피력한 많은 사상은 그의 전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롬은 해니와의 무력한 이별과 애니스에 대한 사랑으로 비로소 어린아이의 애착에서 벗어난 사랑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의 사랑하는 능력의 실천이 그의 사랑의 이론과 실제로도 일치할 수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가 이 책에서 쓴 내용이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 조화가 있든 갈등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이것은 두 사람이 그들의 실존의 본질로부터 그들 자신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일체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2차적인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왔네요. 에리 프롬도 처음부터 사랑을 잘했던 게 아니라는 것. 아,
여기 이제 예. 두 여인의 이야기 밖에 안 나오지만 네. 그 앞에 또 다른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에리 프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줬던 여인은 토탈 어머니를 빼고
네.
이성으로서는 이제 네 명이 되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1922년, 1900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22살의 나이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약혼녀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이고마.
그래서 우선 상처를 한번 받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심리 상담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프리다라고 하는 11살 연상의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예.
되죠. 자기 자신을 정신 분석을 해줬던 사람과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네.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파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33년에 나치 독일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망명한 곳에서 또 15살인가 16살 정도 차이가 나는 연상의 여인하고 또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이 에리 프롬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두 여인과의 자기애적인 어떤 사랑, 어린아이의 집착 에서 벗어나서
네.
비로소 이제 자기 동갑내기하고 예.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인은 애니스로부터 오랫동안 네.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예.
애니스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걸 얻고 있을 때 이 사랑의 기술이 써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뭐 에리 프롬의 뭐 개인적인 사랑을 좀 엿보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사랑의 기술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경험했던 얘기를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에리 프롬의 마지막 조수로 오늘 에리 프롬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너 풍크, 2번 라인홀트 메스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을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예.
오늘 생방송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제를 하나 던져드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또 즐거운 생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죠. 자, 에리 프롬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랑의 경험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있겠죠. 나오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키워준 사랑.
나를 성숙시킨
그게, 아주 좋은 의미든 아니면 예. 아주 그
그렇죠.
비참한 슬픔과 고통이었던 나를 사랑의 진짜 어떤 본질의 한 걸음 접근하게 해줬던 내 사랑 이야기. 이거 뭐 간단하게 써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연 하나를 좀 올려주시면 우리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뭐 어른으로 만들어줬던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슬픔의 구덩이로 막 밀어넣었던 사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좋습니다.
자, 나를 바꿔준 예. 내 사랑 이야기.
아 네. 좋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사람에 대한 문자입니다. 자, 문자 기다려 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존 펄리언 Love is in the air.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선생님 이 네. 사랑의 기술 책 머리말부터 이렇게 쫙 읽는데요. 이게 딱 열어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덮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 사랑의 기술 머릿말에 첫 마디가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덮어라. 네 속이 뭔지를 안다. 아니 뭐 쉬운 어떤 뭐 이런 거를 이 안에서 기대할 거라면 너는 이 책 읽을 자격 없다. 이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덮었다가
나는 이 책을 네. 그 매우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네. 네. 그때는 정말 이 그 러브 테크닉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 정말 실망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면 실망한다니까요.
실망했는데 예. 그 후에 뭐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뒤적뒤적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고전 읽기에서 이거를 이제 같이 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제대로 네. 한번 봤는데 네. 이 말이 딱 나오니까 그래 이게 러브 테크닉이면 고전 읽기에서 어떻게 해주겠어.
그렇죠.
진짜 사랑에 대한 사랑하게 원조로 우리가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주 가슴이 나는 좋던데.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고전 읽기라 못하겠다.
나중에 꼭 해주세요.
참아야지 안 되겠다. 낭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 마음이 없으면 이 책을 펴지도 마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기술 첫 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의 기술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별한 태도는 몇 가지의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이 태도를 뒷받침해준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에 사회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애용하는 것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몸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 매력 전술은 유쾌한 태도와 흥미 있는 대화술을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 곧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사실상 우리 문화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경우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인기와 성적 매력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발전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전통적 국가의 경우처럼 대체로 사랑은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반대로 결혼은 관습에 의해 쌍방의 가족에 의해 또는 중매인에 의해 또는 중매인 같은 중개자의 도움 없이 계약되었다. 결혼은 사회적 고려를 기반으로 결정되었고 사랑은 일단 결혼이 성립한 다음에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거의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세기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관습적 성격을 가진 고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 사랑, 곧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사랑의 개인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자유 개념은 능력의 중요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대상의 중요성을 몹시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적 성격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에 또한 상호간 유리한 거래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스릴과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현금 또는 할부로 사는 맛, 이것이 현대인의 행복이다. 그는 또는 그녀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남자에게 매력 있는 여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매력 있는 남자는 탐나는 경품이다. 매력은 보통 인기 있고 퍼스널리티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질 좋고 멋진 포장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특히 매력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 유행에 달려 있다. 19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튼튼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얌전하기를 요구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포장이 되려면 남자는 공격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했으나 오늘날은 사교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어쨌든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 범위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낭독하는 중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던져준 주제가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문자가 아주 조조합니다. 그러나 올라온 것 일단 두 개만, 시간상 두 개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아, 이게 네. 결국 이제 에리 프롬이 이 얇은 책을 쓰면서 네. 우리 번역본으로 이제 한 180페이지 정도가 안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책인데 목차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1장 사랑은 기술인가, 2장 사랑의 이롱, 3장 현대 서양사회의 사랑의 붕괴, 4장 사랑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사랑의 이론 속에서 몇 가지 사랑의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꼭 남녀만의 사랑이 아닌데 여기 두 분이 올라온 거는 다 예. 부모와 자식 사랑에 대한 걸 먼저 올라오게 됐네.
이게 현재에도 들어있던데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책이 얇은 속에서 갖출 네. 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휴대폰 뒷번호 2128님. 뭐 저는 이성 간의 사랑보다 제 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아름답고 숭고한 것 같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심자영 님도 연애도 해봤지만요. 결국에는요. 제일 큰 사랑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다. 성숙의 가장 크고 깊고 넓은 발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선생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나오죠?
게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서 이런 문자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 하나 이팔님도 딸에게 사랑을 할 땐 엄마가 다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신 것 같고 심자영님께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신 건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부모는 우리에게 다 주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 맞네요, 선생님.
근데 이 부모와 자식에 네. 있어서 사랑이 예. 사랑의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종류와 어떤 성격에 속할까.
네.
이거 역시 잘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의 사랑,
네.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배우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것 중에 오류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우려고 한다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사랑해줘 이거를 택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만약에 사랑을 오래 못하게 되면 그거는 이 다른 환경의 탓을 한다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 없다. 저.
그 저의 핑계. 입에서 막 탁탁탁 했는데. 네.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가? 네. 방송 끝나고 봅시다. 자, 오늘 낭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죠? 네,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지 않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에리 프롬의 분석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설득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어서 사랑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의 경우라면 특히 놀랍고 기적적인 경험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 증거에도 아랑곳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개선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의학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실무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의학 기술에 숙달되고 마침내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치될 것이다. 곧 나의 직관이 모든 기술 숙달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수적인 세 번째 요인이 있다. 곧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도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돈을 벌거나 특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오직 영혼에 유익할 뿐 현대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사랑을 안 배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음악도 의학도 건축도 이렇게 전문 면허증, 우리가 운전을 배워서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그럼 뭐 면허증이 없어서 그런가? 사랑을 쉽게 생각해서 그런가?
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사랑 면허증.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해서
재밌다.
학교 만들어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네. 사실은 뭐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없었고
예.
이제 언젠가 누군가 내 눈을 확 이렇게 그 이 감동시킬 수 있는 내 운명같이 네. 내 영혼을 강타하는 누군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여인이나 그런 남자가 안 나타나면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안 탄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의 이야기에 하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
네.
사랑에 우리는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사랑에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였지, 운철 씨?
2년이요.
2년이에요? 네. 나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둘이 유통 기간이 좀 틀리네.
나는 100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다 틀릴까?
사랑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그 불타는 사랑에 가장 먼저 식는 사람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나봐.
재엄님은 네? 얼마인 것 같아요? 사랑의 유통기한?
글쎄요. 아직 면허증을 못 따서.
미용님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쓰세요. 네.
저도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한가?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죠?
10년 가까이 했죠.
그걸 쭉 유지해올 수 있는 것도 사랑일 텐데.
그렇죠.
불신으로 이어오진 않잖아요.
유통기한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계약이 갱신되는데
갱신돼요?
스스로 애를 써서 갱신시켜야 되는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배우고 예. 있는 거지.
에리 프롬이 얘기한 것 중에서요. 참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너무 참으셨나?
그건 참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닌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거 먼저 없다면 무관심으로 가버리겠죠.
책임도 네. 있어야 되고 보호도 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죠.
또 사랑을 실패하고 나서 그냥 실패한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문제점이 참 많아. 저는 운철님
실패 보고서를 써야지.
그러니까 러브스쿨 만들 거라니까요. 1단계, 2단계. 운철님, 김나라님 사연 우리 마저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김나라님께서 올리셨어요.
네. 네.
지금 남편을 만나 많은 것이 성숙해진 저를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되고 인생의 선배로서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랑. 지금의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 뭐예요? 뭐
존경한다.
존경. 그래.
이 친구도 되고 선배도 된다.
그래요.
아, 이게 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 그 레슨 과정에서 알게 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예습하신 것 같아요.
사랑 예습 필요할 거예요. 복습도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랑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존경이라는 말이 저는 가장 위대하게 느껴져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닌데 진짜 존경은.
이게 사실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도 연인들끼리의 싸움의 발단이 만만해서 그런 게 생긴 거거든요. 존경이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만만하고 자꾸 상대를 밑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존경하는 사람 홈피 올려달라고 그래야 돼 또?
사람 무너진 따는 법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도 다시 만나서 열심히 사랑에 대한 공부 이어보겠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문예출판사에서 사랑의 기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마지막 조수였죠. 네. 죽을 때까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조수인데 라이너 풍크 박사입니다.
네. 정답 1번 라이너 풍크 박사였습니다. 반디에 심자영님, 김나라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2128님 홈피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소하고 연락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청취자 정재엽님, 그리고 미용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낭독해 주신 운철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내일 오후 4시에 사랑 이야기 더 해요.
그럽시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은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